여러분, 우리의 삶은 은혜가 주장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은 항상 은혜 의식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이제 헨이라고 하는데 의미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 가지 분명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이다. 또한 그 은혜가 필요한 자다라고 하는 요거 하나 이제 흔들리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뭐 다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은혜로만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본인의 인생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을 봐서 아마 아실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저 사람은 성공했다,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지 못하는 사람의 그 삶의 현 주소와 또 그 결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순간은 어떨지 몰라도 길게 놓고 보고 또 끝을 놓고 볼 때 우리는 다른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아, 저 사람은 별로 가진 것도 없어 보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랑할 것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 은혜 기대하고 의지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손길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당대뿐 아니라 그 대를 이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고 선하게 그 가문을 대하시는지를 보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저 가문은 사랑하신다, 세우신다, 함께하신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동행,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성공하고 축복된 인생인 거죠. 어떤 미국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이제 그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한데 예배 가운데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한번 큰 감동과 울림으로 이제 온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은 설교 시간 중에 이제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대한 사역이 있고 사람들에 대한 사역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역이다. 하나님께 대한 사역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 대한 사역도 따라와야 된다. 이 말에 이 목사님이 이제 큰 감동과 또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때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분이 목사님이 되시기 전이었던지 아니면은 이제 담임 목회를 하시기 전이었던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마음에 확 부딪히면서 흔히 이제 목회다 사역이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일들 보면 주로 이제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그때 마음을 결심하기로 내가 하나님께 대한 사역에 목숨을 걸겠다. 그걸 우선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먼저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는 것에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게 되었다고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찬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막 높여드리는데 이제 이때 이제 이분이 깨달은 건 뭐냐면은 이분의 뭐 아들은 굉장히 음악적인 재능이 탁월한 분이지만 이분은 찬양은 좋아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건 좋아하는데 뭐 음악적으로 그렇게 탁월하지는 않으신 분 같아요. 깨달은 게 그겁니다. 이 음악이나 악기나 찬양팀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전에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하는 것도 그게 찬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찬양은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것이 찬양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많은 경우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worship about God은 많은데 worship and praise to God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대한 그런 사역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본 거죠.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 쏟아 부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디서 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더라, 어디서 뭐 하나님에 대한 또 알지 못했던 그런 참 비밀스러운 성경 말씀을 잘 풀어서 이야기하는데 막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그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니 이렇게 표적과 기사가 당신을 따라다녀야지 당신이 그걸 쫓아다니면 어떡합니까? 아,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이 대답이 뭐냐면은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죠. 하지만 표적과 기사가 나를 지금 쫓아오지 않는다면은 내가 표적과 기사를 쫓아다닐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곳이 있다면 내가 어디든지 찾아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이 내 평생에 나를 따라올 수 있게 되도록 나는 내가 그걸 쫓아가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막 그런 겉으로 드러나고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와 뭐 무슨 치유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내가 다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선가 일하고 계신다면 내가 그 자리에 있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나의 삶 또한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이 늘 임하고 쫓아오는 따르는 그런 삶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현상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내 마음의 중심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런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하나님을 내가 더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부를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 내 머릿속에도 담길 수 없고 내가 다 이해하고 경험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가는 이 날 동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경험하고 또 내가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떨 때는요, 밤에 자다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원합니다. God, I want more of you. 이렇게 자기가 소리치면서 깨기도 했다고 해요. 깨고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깬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늘 그 생각으로 살았으면은 자다가도 뭐 그런 생각, 그런 꿈을 꾸고 그런 잠꼬대로 깨고 했겠냐는 거죠. 정말 그 간절히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새벽 1시쯤 됐나? 깬 거예요. 깼는데 깨고 보니까 막 무슨 전기 같은 것이 온몸에 막 흐르는 것 같으면서 막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자기의 몸을 막 꽉 짓누르는 듯한 그런 이제 경험을 한 겁니다. 막 버틸려고 할수록 막 더 강해지는 거예요. 막 압도적으로 막 오는데 막 전기가 온몸에 막 몇만 볼트 되는 게 지나가는 것처럼 강력하게 오더래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가 정말 원했던 하나님 더 원합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생각했던 모습하고 조금 달라. 너무 강력해. 너무 강력해가지고 몸을 자기가 제어할 수가 없어. 제어할 수 없을 뿐더러 막 몸이 막 자기 뜻대로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데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은 자기가 제일 목사로서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전하는 건데 어떤 그림이 자기 눈앞에 보이냐면은 강대상에 서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 하나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는데 막 손이 막 이렇게 하고 막 온몸이 뻐득뻐득하고 저게 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질 만큼 막 주체할 수 없이 막 몸이 버들버들 떨기도 하고 막 손을 들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막 부드럽게 이어서도 못하는 거죠. 하다가 끊기고 막 자기도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이러고 있고 장면이 바뀌더니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그 자기 동네의 식당, 자기 아내 사모님하고 가끔 가서 외식하던 그 식당 앞을 지나가는 자기 모습이 보이는데 막 또 이렇게 막 바닥바닥하면서 이상한 모습으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정신이 나간 사람이거나 굉장히 무슨 약을 했거나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 막 그런 모습으로 막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순간 이 목사님한테 어떤 깨달음이 오냐면 아, 내가 하나님을 더 원한다고 했는데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으로 더 채움받게 되면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 그게 현실적으로 확 와닿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야곱도 기억나고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차가지고 일평생을 쩔뚝쩔뚝거리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일평생 사생아를 낳은 더러운 여자라고 하는 그런 시선과 또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 땅에서의 보는 관점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온 거예요. 이분의 표현입니다. 결정의 순간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로 살아갈 건지, 내가 기대하는 모습과 다르다 할지라도, 아니면 하나님 이것까지는 아니었는데 내가 그래도 열심히, 그래도 목사인데 설교 말씀도 좀 번듯하게 좀 잘 전하고 은혜롭게 끼치고 사람들이 날 보면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예수님 보는 것 같이 은혜롭고 해야 되는데 이상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설교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렇게 돼도 괜찮은지 결정의 순간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More, oh God, more. 하나님,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내가 생각했고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더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고 주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 받아들이겠습니다. 4시간 가까이 그 현상이 지속되다가 멈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밤에도, 그 다음날 밤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크게 부어졌습니다. 감사하게도 혹은 다행스럽게도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의 어떤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오긴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이제 보신 거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네가 나를 더 원할 수 있느냐? 이분의 대답은 그렇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과 그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제가 지난주에 어디 다녀오면서도 갈 때도 그렇고 올 때도 그렇고 그 교회를 들렸습니다. 와서 들려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다가 또 오기도 했습니다. 영화 곡성의 유명한 대사가 있죠.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한 그 질문에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흔들리면은 감정이 변할 때마다, 상황이 변할 때마다, 나의 유익이 변할 때마다 같이 막 요동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제가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됐을 때, 예수님 내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아니면은 예수님 내가 죄 안 짓고 살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은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들었던 고백은 하나님 내가 다시는 하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평생 못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도움 받으며 살 수 있다면 내가 평생 모자란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내가 평생 모자란 사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도움과 은혜 받고 살아갈 수 있다면 내가 그 길 택하겠습니다. 그게 저의 개인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해답에 있어서 다른 것 기웃기웃거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고백이었죠.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붙들고 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신명기 아니겠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다시 한번 신신당부하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고 그 땅을 주실 하나님이시다 계속 말씀하는 거거든요. 뭐가 제일 중요한지에 대해서 유언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5절의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우리 앞에 생명도 있고 사망도 놓여 있다는 거죠. 복도 놓여 있고 화도 놓여 있다는 겁니다. 16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이게 모세가 명하고 우리가 바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17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18절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저주 같은 말씀이죠. 모세가 경고하고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도 원하시지 않으시는 삶입니다.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 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신명기를 보시면 사실 이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죠.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생명도 놓여있고 사망도 놓여있는 것, 화도 놓여있고 복도 놓여있는 것,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것은 우리의 선택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하는 근거와 기준은 항상 사랑과 청종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사랑하느냐, 그래서 무엇에 귀를 기울이느냐, 그리고 무엇을 따라 사느냐, 이게 핵심적인 거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 저주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얘기하는 것은 그냥 놓여있다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그 길 끝에 놓여있는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될 거라는 거죠. 20절에 보시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하나님은 뭐라고요? 생명이고 장수이시고 우리의 복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택할 거냐 하나님이 아닌 것을 택할 거냐 그 차이라는 겁니다. 복과 화가 있다 이 말은 네가 뭐를 선택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내가 복을 줄 수도 있고 내가 저주와 화를 줄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주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쁜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생명이고 장수이시고 복이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택하면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택하지 않으면은 우리 선택의 결과 즉 화와 사망과 온갖 어려움과 지옥으로부터 비롯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살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율법적으로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은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앞에 2절에 보시면 이런 것이 있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러니까 이 배경은 뭐냐면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택해가지고 그 모든 저주와 화와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저 멀리 포로로 이끌려가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3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희들의 선택의 결과 가운데 되어진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키고 모으시고 붙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27장에 보시면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세겜 골짜기를 중심으로 북쪽은 에발산이고 남쪽은 그리심산입니다. 사람들을 나눠가지고 세워놓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이야기하게 하고 또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이야기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너희가 저주받게 될 것이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너희가 축복받게 될 것이다. 같은 지금 맥락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요. 에발산 즉 저주를 선포하게 했던 에발산에만 율법을 새긴 그런 비문이 거기에 이제 있고 또 그 앞에 다듬지 않은 돌 제단을 두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주가 선포되는 그 에발산 가운데 제단을 뒀다니까요. 거기에만.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혹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화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오고 마음을 돌이키고 귀를 기울인다면 그곳 가운데 또한 회복과 은혜가 부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죠. 마치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을 주시면서 무엇도 함께 주셨다고요? 제사까지 함께 주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지키지 못할 것을 알고 넘어질 것을 알고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성경 모든 곳에 다 깔려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 말씀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며 좀 큰 그림이 그려지시죠?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게 단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행위에 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깔려있고 그 은혜의 바탕에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이 되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늘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건 마음의 문제예요. 이거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11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어렵지도 않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저 높이 아무도 갈 수 없는 하늘 위에 있는 거라서 아무도 가서 그 말씀을 가져올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3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핑계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이 멀리 있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네가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걸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기에 귀 기울여 듣고자 하느냐 그리고 들은 대로 따라 살고자 하느냐 너의 지금 이기적인 마음, 욕심, 불안한 초조함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한테 정말 네 삶을 던져 놓겠느냐.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죠. 청종하면, 청종하면, 듣고 순종하면, 듣고 따르면. 그러기 때문에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날 베레아인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들의 자세, 신사적인, 너그러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말씀을 늘 상고하는 것이 뭐라고요? 내가 들은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가 그걸 알고 싶어가지고 늘 말씀을 읽고 상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해서, 하나님을 더 내가 얻고자 해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 귀 기울이고 주의 하시는 말씀이 주님의 과연 뜻인가 알고자 늘 성경을 상고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 목사님, 제가 뭐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 이 있고 성경 볼 때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제 생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요한복음 7장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근데 우리는 항상 순서를 바꿔요. 들어보고 내가 할 만할 것 같으면, 들어보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들어보고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좀 적을 것 같으면, 들어보고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면, 들어보고 내가 불편하지 않을 것 같으면 따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은연중에 깔려 있으니까 분별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마음에 결심하고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나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에게로부터 온 것인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분별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그 뜻이 중요하고 우선적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냥 실제적인 팁 하나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또 사탄의 음성이 있고 내 자신의 음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진리만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진리만을 늘 이야기해요. 그런데 들은 그 음성이 성경의 말씀과 일치되는지 그 맥락과 함께하는지 그걸 이제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만 하십니다. 반면에 사단의 음성은요 항상 거짓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라든지 혼돈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죄책감이라든지 수치심이라든지 아니면 책임 전가 이런 마음들을 불러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음성입니다. 반면에 나의 음성은 주로 이제 나한테 많이 집중이 돼 있어요.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나한테 편한 것, 나 다 자기에게 중심되어 있는 이게 이제 내 음성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한번 실례를 들어볼까요? 어떤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이제 마켓에 장을 보러 갔는데 계산하려고 이제 그 캐셔에 서 있는데 서서 이렇게 캐셔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어떤 생각과 음성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뭔가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위로하는 말을 던져주면 좋겠다. 격려하고 좀 친절을 베풀, 좀 사랑의 말을 던져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딱 난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나는 순간 다른 생각이 딱 끼어듭니다. 어떤 생각이냐면은, 야, 너 괜히 또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 사람 보니까 지금 별로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네 말을 씹으면 어떡할래? 너는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굉장히 냉대하면은 어떻게 할래? 그러면은 너 굉장히 뻘쭘해지지 않을까? 네 뒤에 서 있는 사람도 너를 굉장히 저 사람 무슨 웬 오지랖이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죠.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또 다른 생각이 여기서 딱 옵니다. 어떤 생각일까요? 야, 그러고도 네가 크리스찬이야?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선한 말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가 두려워가지고 그 말도 못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라면 어떡할래? 너 그럼 불순종하는 거 아니야?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나 정말 신앙인이 맞는 거야? 이런 이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분별이 되십니까? 첫 번째 음성은 누구의 음성 같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주신 음성이죠.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을 베푸는 건 하나님 주신 생각이죠. 두 번째 탁 치고 들어온 생각은 누구의 생각일까요? 나의 생각이에요. 왜? 아,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아, 내 마음이 어떨까? 내가 상처받을까? 혹은 내가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면 다 나. 내 생각이죠. 반면에 세 번째 생각은 뭡니까? 이게 뭐 이렇게 탁 자르듯이 할 수 있는 뭐 공식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주는 음성일 수 있죠. 왜? 비난하고 죄책감을 건드리고 네가 그러고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율법적으로 들리니까 하나님 음성처럼 들릴 수도 있죠. 하나님이 너 왜 내가 주는 말씀에 불순종해? 이렇게 막 하나님이 책망하는 음성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수치심과 죄책감과 책임전가와 분노와 혼돈과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음성과 생각이라면 그것은 대적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것들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따르고 어디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물론 이것도 율법적으로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아, 이건 주의 음성인데 이거 안 들으면 벌 주실 텐데, 하나님이 주신 음성인데 이거 놓치면 기회를 놓치는 것일 텐데, 하나님 그런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다만 매 순간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전해지고 나눠지고 그 결과 그 열매들을 나도 더 많이 누릴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실 뿐이죠. 우리 또한 사랑하기에 따르고자 하는 것이고 따르고자 하기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해야 혹은 마음이 있어야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래전에 한국에서 뭐 좋은 세상 만들기 이런 TV가 있었지 않습니까? 시골에 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모셔놓고 뭐 퀴즈도 하고 게임도 하고 해서 너무너무 이제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시골 분들이 순박하시니까 그분들은 진지하게 하시는 얘기인데 우리는 막 너무 박장대소하고 이랬던 기억들이 있죠. 그중에 이제 아마 여러분도 아실 만한 에피소드가 있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퀴즈 하는데 할아버지가 문제를 내고 할머니가 맞추시는 겁니다. 답은 천생연분. 할아버지가 이제 하죠. 그 우리 사이 있잖아, 우리 사이.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 왼수,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가 아이 참 이 사람이 할망구가 이제 아니 그 말고 사람들이 우리 볼 때 그 부르는 거 있잖아, 그 내자 평생 왼수. 실화입니다, 실화. 얼마나 재밌습니까? 우리가 이제 웃고 넘길 수 있는 장면이지만 사실은 참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몸은 함께 있지만 마음은 함께 있지 못한 것이 불행한 결혼 생활인 거죠. 평생 왼수로 살면서도 정으로 산다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참된 행복은 그런 거는 아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교회는 다니고 또 뭐 종교적인 행위는 하고 하면서도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하면서도 마음은 하나님과 다 하나가 되지 않아. 좀 불행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로 합해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귀 기울여 듣고 또 들은 그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 모릅니다. 그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는 평강과 자유함, 담대함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늘 정말 환경과 상황에 쫓겨가지고 좋으면 좋다가 안 좋으면 안 좋다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확실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이 나의 간절한 삶의 소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들어야 삽니다. 이건 죽고 사는 문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야 제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피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내가 주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또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결단 가운데 귀 기울여 듣기 원하고 귀 기울여 듣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과 육이 살 뿐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풍성하게 제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